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가 특정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11년 만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이세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확진자와 사망자 등 피해가 발생하는 나라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와 심각성,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무대응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15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해 지금까지 8만 1천여 명이 감염되고 이 중 3,16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12,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8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110여 개국에서 12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4,6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30일간 유럽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백악관에서의 대국민 연설에서 내일부터 30일간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로부터의 미국 여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유럽은 중국 등 특정 지역에서의 입국을 막지 못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재평가 이후 조기에 여행 경보 등 기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프로농구 NB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오자 모든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또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0개 주에서 1,2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38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미군 병사들의 한국 이동을 내일부터 60일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런 정보를 국방부로부터 오늘 받았다며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장병과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7,8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114명의 신규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67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전체의 90%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내에서도 종교 집단 신천지 관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0%가 집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 콜센터 직원 등 553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 중 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에 국제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거듭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제키 월컷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소량의 핵물질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며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군기지를 겨냥한 로켓 공격으로 미군 2명과 영국군 1명이 숨지고 적어도 12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도움을 제안하고 감염됐을지 모를 북한인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You know,
국제 적십자 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병력과 그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도움을 제안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 표명과 함께 감염됐을지 모를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도움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11일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중국 그리고 모두에게 손을 내민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스트로 차관보는 특히 미국이 이런 제안을 몇 차례에 걸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우려하며 대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스트로 차관보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short answer to your question is that of course we're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we extend our sympathies.
데스트로 차관보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짧게 답하자면 물론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사회라는 점을 알고 있고 정보를 얻기도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데스트로 차관보는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알지 못하며 추측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요청한 지원 물품 조달은 이미 완료됐고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면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LC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 지원할 물품의 조달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ve done the procurements in Geneva, but then we need to get the products to the Chinese border. And then the issue of
리처드 블루이트 국제적십자연맹 유엔 상주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는 물품을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시장에서 대북 지원 물품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지원 물품을 중국으로 보내고 나면 더 이상 우려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에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1대,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 만 세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블루이트 상주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3주 전쯤 북한 보건성이 조선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북지원 물품 목록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고 상당히 신속하게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루위트 상주 대표는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기구들이 북한에 보낼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 물품 중 일부는 이미 국경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n the question of how quickly they'll go through the border. I mean, we understand that the UN has some items at the border. But you would need to speak to them.
거기서 얼마나 신속하게 국경을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WHO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6대와 시료 보관 캡슐, 보관대, 산소 공급 관련 물품 등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또 다른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11일 VOA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북한 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다른 국제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초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북한은 의약품과 최신 진단기 등이 부족하다며 신종 코로나 발병과 관련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북한에 개인 보호 장비와 검사 진단기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안경 800개와 청진기, 면봉, 의료키트, 바이러스 수송배지 500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지난달 2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 물품은 모두 프랑스산으로 13,700유로, 미화 15,000달러 상당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장병 등의 한국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2일 주한미군은 이런 정보를 미 국방부로부터 오늘 받았다며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적인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 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이동 제한 조치의 대상엔 육군뿐 아니라 공군과 해군, 군무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앞서 미 육군성의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8일 미 육군성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육군 장병과 가족, 미국에서 전문 군사 교육을 받을 예정인 장병의 이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데 대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한국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고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희망의 힘이 필요하다며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 모두 지치지 말자고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와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고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여행 금지국에 단순히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더해 상황이 진전되면 기존에 부과했던 제한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너무 지나친 낙관보다는 계속 주의하면서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은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유럽 5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15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는 총 9곳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입니다.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역 내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서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 5개 나라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있는 공항이 위치한 나라들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안보와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11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들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없애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무 협상을 시작하려는 진실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는 집단적 요구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를 전면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클레멘트 빈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유럽연합은 국제 핵 비확산과 군축체제의 강력한 지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운반수단 개발은 물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에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할 때까지 기존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하고 핵 사찰과 관련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국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에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각 사찰단을 배치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슈퍼 화요일과 미니 화요일 경선 이후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력 후보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바이든 캠프 외교 안보팀의 핵심 자문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3일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에 이어 10일 6개 주 경선이 열린 미니 화요일에서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제치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2파전으로 압축됐던 구도가 바이든 대세론으로 굳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40년 가까이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2년을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세우는 외교안보 공약의 큰 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입니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 보유를 막았다며 이 합의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공약입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외교안보 선임 고문으로 바이든 캠프에 합류한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해 5월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국면을 외교로 전환한 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약화시켰다며 특히 중국의 대북 경제 압박 완화를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블링컨 전 부장관 총괄 아래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고문으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대사를 거쳐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그리스 주재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이끌었던 번스 전 차관은 지난해 2월 VOA에 미국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하지만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기에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전 주한 미국 대사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전직 관리들이 대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국가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출신으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와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와 톰 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에블리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부장관도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선거 캠페인에 공식 합류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에 참여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3월 한국 특사단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미북 정상외교의 시동을 건 지 2년이 됐습니다.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는 미북, 남북관계의 동력이 됐지만 비핵화 등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상 차원의 끈은 유지되고 있는데 정상외교가 멈춰버린 한반도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에서 재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지만 좋은 합의가 보장돼야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f he can get a great deal for the American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1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처럼 합의 도출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it's a wise move for President Trump to say that and to stick to that. And I think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또 양측 간 인식의 차이도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선 실무 협상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직 트럼프를 통해서만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정상회담 등 극적인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y are going to be pretty unmotivated.
상당히 힘든 싸움으로 예상되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 위험성이 큰 톱다운 외교에 별다른 의욕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또 하노이 회담 이후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김 위원장의 현재 셈법과 북한의 경제난 등 북한 측 상황이 불명확해 전망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연말 시한을 제시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월 말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장기 교착 상태에 대비해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전략을 제시하며 자력 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핵 미사일 시험 중단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11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금년 한해만 선거 때문에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선 뒤에도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해도 그렇고 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전혀 예단할 수 없는데 그게 최소한 2-3년 이상 간다라고 봤다고 저는.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 측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증거를 피부로 느끼기 전에는 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더 이상 활용 가능한 카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2018년 미국과 남북한 간 1.5트랙 회의에 참여했던 김준형 한국국립외교원장입니다.
북한 쪽에서 봐서도 대선이 자기랑 뭔가 딜할 수 있는 건수가 아니라고 북한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태여 북한이 양보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예.
도박을 할 갬블을 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김준영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며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지렛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도 북한이 지금 한국의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그거를 능력을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 뭐 그 원망이 왜냐하면 자기들 내놓고 설득당해서 다 영면하고 내놨는데.
네.
한국이 미국 설득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당신들은 빠져라. 이런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협력 강화를 통해 미북 대화를 다시 견인할 것이라며 북한 개별 관광 등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도 구체적인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쳐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입니다.
If South Korea can show that it is capable in
한국이 코로나 사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북한 측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난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남북관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과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방역 등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남한 국민들을 응원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친서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는 대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 국면이 안정되면 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에 대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미는 희망 없다고 봅니다. 북중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김정은이가 쫓아갈 수도 있고 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이럴 경우에 뭐 치지도 못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지역의 그 군사력 배치 이런 상황으로 봐서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 시진핑이 쫓아올 수도 있고 네. 물러갈 수도 있고 그건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남북 간의 뭐 정상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50% 이상 있다고 봅니다.
김준영 원장은 오는 4월 실시되는 한국 총선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 이어 미국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인데 하지만 미북 측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할 것 같, 그 전에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중재자는 우리뿐인데 그 중재자의 룸은 그렇게 레버리지로 많은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오케이 해줘야 되고 미국도 오케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은 답답한 건 맞는데 한국한테 이 레버리지를 과거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영변을 줄 만큼의 레버리지를 주지도 않을 것 주기가 쉽지 않고 미국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바쁜데 약간은 모르겠지만 한국이 너무 앞장설 때는 제동을 긁고 이 사이에서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도 대북 정상회교의 기회 중 하나로 거론했지만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스포츠 행사가 항상 정치에 영향을 준다며 도쿄가 북한 문제 관련 국가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북한과 납북자 문제가 있는 만큼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을 언급하며 북한과 무엇을 도모하려 한다면 한국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전직 미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미국 측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주최 측인 일본이 큰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8년 한반도 상황에서 배제됐던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남북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한반도 관련국의 정상외교는 북한 도발 자제, 한반도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과 중국을 통해 자신의 선거 기간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와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납치 등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가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로는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 노동 등 20여 개 사항이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되어 온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보위 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왔다며 각 보위 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 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부문에선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 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국경 경비대가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별을 거론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북한 정권은 원별을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주성 인민군 중장에 대한 총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 등도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교화소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 실태도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신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언론 등은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한 사실을 전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납치 자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 민간인은 516명이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도 2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12명이라며 이들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는 총 28페이지로 29페이지였던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면서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broad and challenging mission, but human rights are at the core of what we believe as Americans, and so we have to execute.
폼페오 장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고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이들을 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모든 나라 정부들의 그들이 지켜야 할 높은 인권 기준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책임,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내놓는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중 북한 관련 내용을 김영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28페이지에 달했는데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인간의 온전함에 대한 존중. 둘째,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셋째, 정치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넷째, 정부 내 부패와 투명성 결여. 다섯째,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관의 인권 유린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여섯째, 차별과 사회적 착취, 그리고 인신매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덜었습니다.
이런 일곱 가지 항목에 있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고서의 서두에 있는 개요에서 북한 내부의 보안기구로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보위사령부를 거론했는데요. 이런 기구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런 보안기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던가요?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어떤 상황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북한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도 여전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두 차례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면 신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북한 정부나 관련 기관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사례를 자행한 사례로 꼽으면서 4명의 북한 요원들이 재판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수용소와 관련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용소 내의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이 처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반 수용소보다 정치범 수용소의 내부 상황은 더 혹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수용소 내에 수감된 여성들이 수용소 간수 등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내에서 체포나 기소를 당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죠.
네, 북한 내에서 사법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법률상으론 기소나 재판 중 구금을 제한하고 있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범행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금 혹은 판결을 받을 때 가족들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항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문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압박을 넣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다죠?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십만 명의 북한인들이 해외에서 일했는데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주민에 대한 관광비자와 유학비자를 전년도보다 5배 많이 발급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선 예전에 폐쇄된 공장들이 새로운 북한 노동자를 들여와 재가동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신발 의류 제조업과 건설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목재업, 의약산업과 요식업, 해산물 가공업에 섬유업, 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교 기자와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동 통제로 두 달째 발이 묶인 탈북민들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북중 국경 봉쇄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한국의 기독교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로부터 최근 상황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통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중국의 탈북민들이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아, 네. 탈북자들이 두 달 가까이 못 움직이는 상황은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NGO나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단체는 현실적으로 다 맞닥뜨린 현재 상황입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탈북 루트가 그 성을 지나가야 남쪽으로 베트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쿤밍 쪽이라든지 라오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공안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성과 성을 지나갈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검진 진단서를 가져야만 성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죠. 탈북자는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탈북자들이 두 달 가까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탈북민들이.
탈북은 중국에서 기존에 넘어왔던 분들이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내에서 직접 탈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직접 탈북하는 분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저희 갈렙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처에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있는데
네.
이들이 이제 한 10평, 15평 공간에서 거기가 뭐 숙식 공간이 아니라 탈북을 하면서 중간 단계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탈북에 대한 불안감. 근데 또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서 중국에서 만약에 뭐 북한으로 돌아가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아니면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총살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니까 뭐 더 극히 지금 뭐 불안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탈북자들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에서 두 달째 이동을 못한다면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탈북민들이 거의 없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진짜 심각하죠. 그동안에 그 있던 탈북자들은 다 한국으로나 뭐 미국 이렇게 그 탈북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태국 쪽하고 이민국 쪽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예.
단 한 명도 탈북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그 어느 해보다는 과감하게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목사님은 북한 내부 동영상을 자주 입수해서 이제 공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특이한 동향 같은 게 있는지요?
엊그저께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 뭐 격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곳에 격리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로 확인됐고 또 방역을 한다고 방역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렇게 해서 방역이 될까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뭐 소독약 한 몇 통 갖다 놓고 뭐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될 게 아니거든요. 북한 당국은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내서 전원에 의하면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거는 직설적으로 저희들한테 표현을 못해요. 보안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의 한 단면입니다.
예, 지금 외부 세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을 북한 당국이 봉쇄하면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타격,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 주민들의 삶, 장마당 상황은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하면서 어렵다. 그런데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착용하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마스크 착용할 돈으로 지금 옥수수 한 키로 더 사는 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에 맞닥뜨린 그 현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도리 같은 거 사실 세타 목도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목도리로 코를 이렇게 막고 다니는 사람들을 영상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폐쇄하는 이유는 북한의 그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 정도의 그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언론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지금 그 영양실 상태나 뭐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 사람은 2%일지 몰라도 북한은 20%의 그 정도의 10배 정도의 치명상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얘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북한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패닉 상태들을 좀 바깥으로 돌리려고 최근에 안 쏘던 미사일도 이렇게 자꾸 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탈북민들은 두 달 가까이 이동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탈북 단체들이 가장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중국 내에 있는 탈북 민민들은 기다리고 숨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들은 오히려 더 어떤 재정을 투입해서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지난 베트남에 있던 13명을 도와준 것처럼 그래도 자유세계 미국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언합니다.
예. 예,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 달째 중국에서 발이 묶인 탈북민들의 상황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호응 여부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진보정당인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엔 마스크 제조사를 포함해 70여 개 봉제 공장이 있어 여기에서 3만여 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면 물품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 미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있는 나라들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5일 한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개성공단 업체 한 곳은 월 100만 장의 위생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고 50여 개 사는 면 마스크 제조, 64개 사는 위생 방호복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도 폐쇄되기 전 개성공단 인력을 모두 활용할 경우 하루 1000만 장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대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그 옷 만들는 데는 그 다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종사하는 인원이 3만 명 이상인데요. 일일 한 사람당 작업 방식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400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거든요. 하루 1000만 장 이상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하루에 면 마스크 10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는 전체 127개 업체 가운데 한 곳뿐으로 다른 봉제업체들이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해도 정확한 생산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주장이 성사되려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데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한국과의 공동작업에 선뜻 나설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월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하늘과 바다, 땅길을 모두 전면 통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한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잠정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 상태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마스크 생산에 첨단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닌 만큼 인력 공급 문제만 해결되면 일주일이면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도 11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 마스크 재료 공급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마스크 문제는 그 생산 캐파시티 그러니까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MB 필터라고 하는 이 필터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물자들과 장비들이 또 다시 한번 점검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생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허용이나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허용으로 이해돼서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만약에 해석된다면은 제재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또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 실장은 설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협의 자체가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급한 마스크 부족 사태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매년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닥칠 경우 개성공단의 마스크 생산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3월 12일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이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공표합니다.
The close of hostilities, the Soviet Union and its agents have destroyed the independence and democratic character.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새로운 이 외교 정책에서 전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대소련 협조 노선을 파기하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중심축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기존의 외교 정책을 과감히 버린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이 원칙에 입각해 공산화 위협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원조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I therefore ask the Congress to provide authority for assistance to Greece and Turkey in the amount of
의회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3년 뒤에 트루먼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의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전쟁 개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 노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4년 3월 12일 미국 빅스버그 미시시피주에서 코카콜라가 처음으로 병에 담겨 판매됐습니다. 사업가 조셉 비덴한이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보틀링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약사인 존 펜버튼 박사가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만든 것으로 원래는 약국에서 판매되던 자양 강장제였습니다. 코카콜라는 감기 두통약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던 끝에 탄생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처음 코카콜라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잔으로 판매할 당시 하루 평균 9잔이 판매됐고 첫 해 수입이 $50에 불과하다가 코카콜라가 병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자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했고 500여 개 브랜드에서 3,500여 종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 음료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